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금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귀모래와 같이 주의 말씀을 한 말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주께서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시면 또한 벙어리처럼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만 말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초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귀하신 뜻들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조유로 알게 해주셔서 옛날 옛적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편에서 말씀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모세의 설교는 신학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의 결과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신학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신학 수업이나 아니면 오늘처럼 정돈된 자리에서 예배 순서의 행위로 행해지는 설교와도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만 되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는 차원에서의 설교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때로 민수기나 혹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말씀하지 않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나 혹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신명기 5장에서는 다르게 서술되는 이런 내용들은 다름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적용된다는 차원에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내용과는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 번 율법을 풀어 설명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다름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냥 먹고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식 낳고 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신약적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다운 삶을 또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내용이 어디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가나안 땅에서 펼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율법에 근거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금령으로 이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운 규칙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안전장치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순서를 보십시오. 율법을 주시고 율법 순종 여부에 맞게 그 기준에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무지한 백성들을 일단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율법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율법 순종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고 율법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그 직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풀어 설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실체지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괴리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틀과 근거와 규칙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것처럼 현실 세계를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면 나도 그냥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나는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내용과 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결코 혼돈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의 삶을 율법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실로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을 그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회상시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본문에 나타나지요. 이제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아라바 산지 그리고 평지 네겝 해변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강 유라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등등에 대해서 쭉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그들의 시체는 다 썩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으로 받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누리지는 못했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게 되지만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일들을 실제로 이 생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승합차를 기증받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화순교회 한 집사님, 경상도 분인데 그분이 술을 조금씩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술이 아직 덜 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제가 드릴 건 없고 승합차라도 하나 제가 뽑아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강남 역삼동 지점에 현대자동차에 제가 다 집을 해놨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 약속을 당장 믿고 그 다음날 가서 승합차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로 가만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고루 내리시죠. 그러나 햇빛과 비를 아무리 고루 내리셔도 내가 씨를 뿌리거나 그리고 김을 메어주거나 그리고 결실을 하거나 그리고 결실을 해서 실제로 그 곡식을 내 입에 넣지 않으면 그 곡식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믿음은 참된 진리를 실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실체들이 내 경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입을 벌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억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신명기 8장 후반부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에덴이 우리의 삶의 주거지가 되지 못하지만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 에덴으로 이끌어들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자리를 내어주고 그야말로 빈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다 그냥 도망을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의 11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라암세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민수기 14장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가나안 청정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만들고 이제는 가서 취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치료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런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작 이런 생각과 이런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더라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왜 그러면 그렇게 방황했습니까? 순종은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머리에만 남아있을 뿐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그런 영적인 보화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맞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세는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거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있으면서 율법을 계시받고 성막 제도를 계시받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남송도 연합 청소 모임이 있어서 제 서재 청소를 했습니다.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다 닦아내고 왁스를 칠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 이제 한 12시쯤 돼가지고 강사님하고 저하고 이 집기를 이제 안으로 이제 들이는데 책상을 놓고 유리를 깔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얹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밑에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서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책상 밑에 끼워야 되는 이 정도 크기의 나사못이 있었어요.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걸 안 끼웠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끌어내리고 다시 뒤집어서 그걸 끼우고 그 다음에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수식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누셈과 뺄셈, 곱하기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살을 사셨던 70살을 사셨던 지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들을 먼저 깨달아 알고 이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그야말로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신령한 경험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럴까?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는 열심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단 세미나 시간에 신천지 강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죠? 그룹이 뭐냐? 세라핌이라고 해서 그것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마치 소그룹 할 때 그 집단이라는 의미로 그룹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까? 이런 일들은 기존 교회 교인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신천지 강사의 굴욕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무지한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성경 순서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스바냐를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도무지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은 야 선생님 그것도 못 찾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아주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익히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예배드리는 것, 설교 듣는 것, 성경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여지없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잘못 오해하실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죠? 늘 공부는 해요. 책도 읽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칼빈은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계속 진군해야 하는 한 과정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식들 자라주고 그저 하는 일들 되고 하니까 그저 삶에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기쁨이 있습니까? 과연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내용을 이런 데 삶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하라고 권면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나타내 보였던 반응과 또 자신이 취한 조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했다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그 말은 6절부터 8절 사건의 이후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모세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최초 애굽에 올라갔을 때 야곱의 가솔들은 70명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내가 질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투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지 않지만 우리 조국 교회가 직분을 남발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은 임시 직분을 두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일 자체가 한 사람을 신자로 세우는 일에 때로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직분을 맡겨놓으면 그래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런 직분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별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본문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직분을 제의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아, 제가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속으로는 그 직분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가 있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높이 되고자 하는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자신이 좋아 보이는 직분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손이 별로 크지 않는데요. 제가 크지 않는 손으로 물건을 많이 지면 당장은 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많이 지면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욕을 부리면 결국은 자신이 쥐었던 그 물건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책임감, 그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때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일에 그 책임감, 이 중압감에 못 이겨서 나 홀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만나를 늘 먹으니까 이제는 식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그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이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넋두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세의 불신앙의 말처럼 보이고 책임 회피를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보시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하시는 조처를 취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였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이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택하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기 위해서 모든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그에게 모든 물질의 복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절대로 자신의 책무 자체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7절에 나타나지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 돌리라. 그 일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는 다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일 자체를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조직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장은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정들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각종 백성들의 송사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종 송사사건을 다루느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을 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재판에 대해서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기 18장을 보면 이 일이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제안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시행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모세는 지금 거의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직분자를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조언은 어떤 조언이든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는 말이라고 하면 그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천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십부장까지 세우고 그리고 조장과 재판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취한 조처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아보기 위한 조처로 이해하는데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들을 세운 이유가 뭐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송사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을 세우신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그들이 나서서 많은 사람을 쳐 죽인 일에 앞장서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장군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사사가 싸움을 싸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본래 사사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저지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판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했을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재판관들에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제가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있느냐.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내어놓은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면서 21절 이하에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백성들이 송사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 그의 견해를 듣기 위함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삼아야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때로 상담을 하고 때로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할 때 이런 상호간의 이해,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말하고 성도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상담이나 권면도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나올 때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묻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불투명한 재정 사용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전행으로 휘두르는 담임 목사의 전행,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요, 개혁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개혁교회 모습이지 본래 성경이 말하는 개혁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민주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율례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되고 성도들도 지도자에게 나올 때 그것을 기대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와 이런 생각과 이런 상호, 공통된 이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혹은 한 목회자가 상해했던 그런 교회상을 따라서 교회를 이룰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이 이러하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8장 2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드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도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리하여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 때, 그런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가 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지요. 이런 의도와 이런 생각을 알지 못하면 어떤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드러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요. 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못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낮습니까? 왜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되지요? 제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지도자의 또 한 가지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지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지혜요, 성결한 지혜지요. 솔로몬이 구함으로 받았던 그 지혜였고, 예수께서 키가 자라가시면서 함께 자라갔던 바로 그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왜 실패합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희생이 부족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어젯밤에 실수했던 것처럼 잘 살펴서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일을 진행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다시 일을 해야만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라하신 삶의 매뉴얼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너의 영광과 너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너를 가장 너답게 만들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을 줄 알고 그 일을 했건만 돌아오는 삶의 결과는 오히려 나를 망치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을 떠나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고면했던 두 가지 고면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좋다, 아멘, 귀로는 듣고 하지만 실제적 순종이 없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진보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지요?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단순히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고 왜 10부장까지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개개인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왜 때로 구역 모임을 갔습니까? 우리끼리 좋은 모임을 갖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가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 동안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불순종함으로 유리방황했는데, 이런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조직하고 하나님의 교회단 모습을 갖추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과거 사건을 회상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갖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뤄야 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에게 잘 읽어줬던 동화책이 모글리라고 하는 정글북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릴 때 밀림에 떨어졌고 늑대와 함께 자라게 되고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사람답게 키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십수년 정도 길들여진 그 삶의 패턴을 바꾸기도 그렇게 힘든데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요 나라로 만들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직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호렙산에 두시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제도를 가르치시고 제사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의도하셨느냐? 율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되는 상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등사했습니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구원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서를 보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언약적 신실함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직행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을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저희 교회에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와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 가운데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깨달음과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가고 그리하여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